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는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가 부과될 것이고 이미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를 최대한의 수준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사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송환 뒤 사망한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투자, 원조면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의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1일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갔습니다. 숭타오 부장은 평양 방문 중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각각 만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숭 부장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방문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숭 부장이 지난 17일 최룡해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숭 부장과 최 부위원장은 북중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전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된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숭 부장이 리수용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연방 최고법원이 쿠르드 자치정부가 실시한 분리독립 찬반 투표는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최고법원은 20일 이같이 판결하고 지난 9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던 투표 결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최고법원은 지난주 그 어떤 지역의 분리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르드 당국은 최고법원의 지난주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이라크 연방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폭넓은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보안군은 지난 9월 투표 이후 쿠르드족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를 몰아내고 몇 년 동안 관할했던 지역에 들어가 통제권을 회수했습니다. 쿠르드계의 분리독립을 놓고 이라크 연방정부와 자치정부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르드 자치정부의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은 지난달 29일 사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모든 정당의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난 뒤 성명을 내고 독일 민주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든 정당은 민주적 의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입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회동한 뒤 소수정부 구정에 매우 회의적이라며 연립정부 구성이 실패하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19일 자정까지 자유민주당과 녹색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이 국가현대화 등 공동비전과 신뢰를 참여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퇴장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무가베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에 대한 완전 면책권과 개인재산 보장 등을 조건으로 퇴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곧 사임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임서는 국회의장에 먼저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짐바브웨 집권여당은 19일 무가베 대통령을 당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을 신임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대통령의 부인을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성사나 여성혁명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향긋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참 좋은데요. 커피가 잠에서 깨게 해주는 효과뿐 아니라 당뇨에도 효능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건강을 생각해 적당히 즐기면 참 좋은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피의 찌꺼기를 연료로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영국 런던의 상징이자 명물인 빨간색 2층 버스에 앞으로 커피 찌꺼기에서 추출한 기름을 연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미 식재료로 사용되고 남은 고기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런던시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도 재활용함으로써 연간 20만 톤에 달하는 커피 찌꺼기를 다시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피를 내린 후 탈취제나 화분의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이제는 연료로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정말 버릴 게 없는 식품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은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달아나요 그대여 라는 제목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yes. Well, looky he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총리직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로힝야 난민 사태의 3단계 해법을 제안했고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할인점의 지분 36%를 인수하면서 실생활 거래 영역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정치 상황에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군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의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4개 정당은 지난주 목요일 자정을 시한으로 지난 4주 동안 협상해왔는데요. 시한을 넘겨서 주말까지 추가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유럽 주요 언론들은 메르켈 총리가 12년 재임 중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연립정부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독일이나 일본 같은 이런 의원 내각제 통치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흔한 일인데요. 내각제에서는 이 다수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의회 내 과반수 이상, 되도록이면 많은 의석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총선 결과 제1당이 과반을 얻지 못했을 때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일이 흔한데요.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은 일부 장관직을 할당받아서 내각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예, 총리를 내는 정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소수당과 힘을 합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이 정부 임기가 보장되는데요. 이 내각제에서는 소수당이 연합해 총리를 불신임하거나 총리가 이에 맞서서 의회를 해산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게 단적인 예인데요. 근래 어느 나라에서건 한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독일의 경우는 기민당과 기사당을 중심으로 줄곧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독일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예, 정책적으로 이 어느 정도 이 방향이 맞아야지 연정을 세울 수 있는데요. 이 난민 문제와 환경 현안에서 네 개 정당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리아 등지 출신 난민들이 가족들을 독일로 불러들이는 것, 또 전기 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내연기관을 규제하는 문제에서 부딪혔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기민기사연합은 이런 문제에 긍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친기업 보수 성향인 자민당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예. 자, 연정 구성 실패로 앞으로 이 독일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게 됐는데요. 어떤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 먼저 이견이 큰 자민당을 배제하고 기민기사연합 그리고 녹색당만으로 작은 연정을 꾸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환경정당이고 여타 다른 현안에서 진보적이기 때문에 기민기사연합과 정책적으로는 맞는데요. 하지만 이들 세 개 정당만으로는 여전히 과반수에 못 미치는 소수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소수정부는 전례가 없는데요. 그래서 일당인 사회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3인당 측은 메르켈 총리와는 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예. 자, 이도 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기민 기사 연합만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를 결단하는 길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를 다시 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 측이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금과 다른 정치 환경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극우 정당이 의회 안에서 세력을 넓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와 집권당의 지지도는 하락세인 반면에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인기는 오르는 중인데요. 특히 대한당은 지난 9월 총선에서 나치당 이후 극우 정당으로서는 처음 원내에 진출한 건 물론이고요. 제3당이 되는 파장까지 일으켰습니다. 지금 선거를 다시 하면 이 대한당이 그 이상 성과를 거둘 걸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독일의 집권 세력이 곤경에 처한 상황이군요.
예, 독일 신문인 빌트는 이번 연정 협상 결렬을 계기로 지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이 4선 16년 재임을 예고했던 메르켈 총리의 직위도 위태로워졌다고 해설했는데요. 디벨트 신문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0%는 연정 협상에 최종 실패하면 메르켈 총리가 사임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중국 정부가 로힝야 난민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일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이 왕 부장은 미얀마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 겸 국가자문역과 회담하고 틴초 대통령, 미나옹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을 이어서 만났는데요. 현안 논의 후 기자회견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에 대한 3단계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 3단계 해법이란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1단계는 평화 회복인데요. 이 왕 부장은 미얀마군과 로힝야 무장 세력이 상호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질서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 2단계로는 미얀마 당국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평등하게 협의해서 난민 문제를 푸는 걸 요구했고요.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간 60만 명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두 나라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인 미얀마 라카인주 일대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왕 부장은 촉구하면서 중국이 도움을 주고 역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먼저 방문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제시한 안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틸러슨 장관은 군이 로힝야족에 자행한 폭력 행위를 규탄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걸 미얀마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에는 로힝야 난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이후 라카인주 재건 사업 등에 추가로 4,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로힝야 난민 사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보죠.
예, 미얀마 정부군이 서쪽 라카인주에 모여 살고 있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 8월 25일부터 살인, 성폭행, 방화 등 이른바 인종 청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이 라카인주와 접해 있는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서 피난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이 난민 수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인도까지 간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는데요. 국제사회가 미얀마 당국에 책임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형편입니다.
예, 이 미얀마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배경은 뭔가요?
예,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가 로힝야 무장 세력이 라카인주 경찰 관서 등을 먼저 공격해서 시작됐다고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군은 이 테러 분자 소탕에 나섰을 뿐이라는 건데요. 외신들이 현재의 상황을 부풀려 보도하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정부의 이런 태도를 사실상 거들어왔는데요.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힝야족 대상 폭력 사태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가 중국 반대로 무산됐고요. 또 이어서 16일에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이슬람 협력기구가 발의한 결의안 표결에도 중국은 불참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의 대표적인 소매 유통업체 지분을 대규모 인수한다고 발표했군요.
네, 알리바바가 20일 약 29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의 대형 오프라인 소매 업체인 이 써나트 지분 약 36%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써나트는 프랑스 유통업체인 오샹그룹 그리고 타이완 루엔텍스가 합작해 만든 회사로 중국 할인마트 체인 1위 기업인데요. 알리바바가 이번에 대규모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오샹에 이어서 두 번째 대주주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써나트가 운영하는 하이퍼마켓 점포가 약 450여 개에 달하는데요. 하이퍼마켓은 이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결합한 것으로 초대형 소매 매장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알리바바는 원래 인터넷 쇼핑몰로 출발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어 교사 출신의 마윈 회장이 아직 인터넷 활발하기도 훨씬 전인 1999년에 중국 제조업체들과 해외 구매자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이 알리바바.com을 개설한 게 그 출발이었는데요. 현재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80-90%에 이르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했고요. 매일 하루 1억 명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찾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터넷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 광군절 쇼핑 행사도 바로 이 알리바바가 창안한 거라고 하죠?
예, 당초 중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혼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한 이 숫자 1이 네 번 겹치는 11월 11일을 광군절이라고 부르면서 이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즐기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알리바바가 이를 사업에 이용해서 이날 원하는 물건을 사면서 독신 생활을 스스로 위로하라고 대대적 홍보를 한 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지금의 광군절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올해 알리바바의 광군절 하루 매출 규모가 1,600억 위안, 미화로 약 25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27조. 지난해 서울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이제 실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기업 대 기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중에 핵심 사업은 단연 전자상거래입니다. 하지만 마인 회장이 몇 년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통합의 의지를 밝혀왔고요. 알리바바는 앞서 올해 초에도 백화점 체인인 인타임 리테일을 사들이는 등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형태의 사업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라고요?
예,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6월에 미국의 유기농 슈퍼마켓인 홀푸드를 인수해서 오프라인 진출 의지를 본격화했고요. 또 세계적인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사도 지난해 중국 2위의 인터넷 업체인 JD.com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알리바바가 써나트 2대 주주가 됨으로써 월마트와의 경쟁은 불가피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려도 이에 저항할 수 있다고 미 전력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 5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상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개최됐는데요. 이 화제의 수상자들은 누구인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할 권한,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네, 미 전략사령부를 이끄는 존 하이튼 공군대장이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 나와 한 말인데요. 대통령이 불법적인 핵무기 발사 지시를 내리면 이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provide advice to the president. He'll tell me what to do, and if it's illegal, guess what's going to happen? I'm going to say, Mr. President.
네, 핵무기 발사와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만일 대통령이 불법적인 발사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불법이라고 대통령에게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이튼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먼저 이 전략사령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미 전략사령부는 7천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부가 있는데요. 핵타격과 전략적 억제, 대량 살상무기 운용, 미사일 방어 등이 주요 임무입니다.
예, 이 하이튼 사령관의 말은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튼 사령관은 관련 질문을 받자 자신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발사하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핵공격이 임박한 것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놓고 적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튼 사령관은 말은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의 징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핵 선제 공격을 명령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 연방 의회에서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였는데요. 이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권한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주제로 열린 청문회는 연방의회에서 지난 1976년 3월 이후 거의 40년 만에 열렸다고 하네요.
예, 자, 갑자기 연방상원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뭡니까?
네, 북한이 핵무기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이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등 이 강경 발언을 쏟아놓아서 핵전쟁 발발 위험성이 커졌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의원 외교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세계대전의 길을 열었다고 우려하기도 했었죠.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워서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핵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청문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나타냈나요?
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사령관이 지낸 로버트 켈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발사 명령이 적법할 때만 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만일 명령의 적법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신 같으면 명령 실행을 미루고 주변 참모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역시 이 하이튼 사령관과 비슷한 견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듀크 대학 정치학과의 피터 피보 교수는 이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주변 참모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혼자 핵무기 발사 장치를 누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맥키언 전 국방차관도 만일 대통령이 핵무기 발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군 지휘관들이 이를 만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에 대체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공화당 의원들은 어땠습니까?
네,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 대통령이 반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명령이 참모나 법률가들의 제지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미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날 청문회 토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핵무기를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 오피오이드 남용이 끼치는 경제적인 손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가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액수는 2015년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이 경제적인 손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우선 이 의료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사법 비용에다가 중독자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손실도 포함이 됩니다.
예, 이 오피오이드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인데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피오이드를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이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용하면 마약처럼 중독되기가 쉽고 중독이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원래는 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복용해야 하는데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먹거나 아니면 아예 환각작용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최근에 백악관이 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 연방정부가 나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악관이 이렇게 보고서까지 낼 정도면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심각한 모양이군요.
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매일 91명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EA는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10년 새 두 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19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음악상이란 뜻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보통 줄여서 AMA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국 대중음악의 축제인 만큼 이 시상식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요. TV로도 생중계돼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시상식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하던데 올해 시상식에 오른 가수들이 특별히 전한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올해 미국은 대형 허리케인 하비를 비롯한 대형 자연재난과 테러와 폭력 사태, 정치적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해라는 지적을 받는데요. 이날 음악회에 오른 가수들은 화합과 능력과 긍정의 힘 그리고 미국인의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첫 무대를 연 이 두 명의 여자 가수 이 켈리 클락슨과 핑크는 이 미국 록 밴드 REM이 1990년대 초반 발표한 Everybody Hurts 누구나 아픈 거예요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화합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시상식인 만큼 수상자들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고의 가수 누가 꼽혔습니까?
네, 바로 남자 가수 브루노 마스가 선정됐습니다. I got a condo in Manhattan. Baby girl, what's happening? You and your ass invited. So gonna get to clapping. Go pop a phone. 네, 브루노 마스의 That's What I Like, 내가 원하는 것이란 노래를 듣고 계신데요. 마스는 이날 올해 가수상, 앨범상 등을 포함해 모두 7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올해 최고 다관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 이 노래는 R&B 소울 부분의 올해 노래와 올해 뮤직비디오 수상곡으로도 선정됐는데요. 이 마스는 남미 순회 공연 중이라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눈길을 끈 수상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브루노 마스에 이어서 컨트리 가수인 키스 얼번이 컨트리 최우수 남자 가수 등 여러 부문에서 이 수상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팝 앤 록 최우수 여자 가수상은 레이디 가가가 선정됐고요. 올해의 신인 가수로는 영국의 팝밴드 출신 니알 호란이 뽑혔습니다. 한편 공로상은 미국의 전설적인 여가수이자 배우인 다이애나 로스가 받았습니다. Out, 네, 로스 씨는 지금 듣고 계신 I'm Coming Out 등과 같은 이 전성기의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를 연이어 노래를 불렀는데요. 70대 나이에도 여전히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날 가장 많은 박수와 또 환호를 받은 가수 따로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한국의 남성 밴드인 방탄소년단의 무대였습니다. 이 영어 약자인 BTS로 불리는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날도 가장 뜨거운 무대를 선보이며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네, BTS가 이날 무대에서 선보인 DNA라는 곡을 듣고 계신데요. 예, 들으시다시피 한국말로 된 노래지만 미국인 청춘들이 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한국 가수가 이렇게 AMA 무대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뉴미디어상을 받고 이 세계적인 래퍼인 MC 해머와 함께 무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가수가 단독 공연을 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인데요. 국제적인 슈퍼스타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 이 BTS의 무대를 두고 언론 이 K-POP이라고 부르는 한국 대중음악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이어서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더나의 Like a Virgin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1980년대 초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고아가 된 손 모지스 초 씨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프리카 세 개 나라를 떠도는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7살의 나이에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아프리카 초원을 누비던 소년이 미국에 정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So I came through Lutheran Immigration Refugee Service. So the Lutheran brought me.
전 기독교 루터교 단체를 통해 미국에 왔어요. 이 단체가 저를 후원해서 미시간주로 올 수 있었고 또 양부모님도 주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양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저를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없잖아요. 또래 친구들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함께 사는 게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 난민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그룹홈이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춘 씨에겐 미국의 환경과 언어, 문화만큼이나 낯설었던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춘 씨를 유난히 아꼈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본인의 집으로 들어와 살 것을 권유했고 춘 씨는 결국 두 동생을 데리고 교장 선생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양아버지가 되어주신 교장 선생님 덕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en my professor came and said, you know what, you will be good in social work. So they, he went and talked to the dean of the school of social work.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이 사회복지학을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교수님이 대학원 입학을 도와주시고 교내 일자리도 알아봐 주셔서 대학원 공부도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석사 학위를 땄을 땐 미시간 지역 신문에 제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남수단 난민 소년, 일명 로스트보이의 미국 대학원 졸업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초일 씨는 잠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찾게 됩니다.
There was a program called CCAI. So I applied for that program. It was a very competitive program and I was selected. So I came to Washington. I worked for Senator Debbie.
워싱턴 DC에는 한 입양 관련 단체에서 인턴, 그러니까 수습 직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DC에 온 김에 상원의원 사무실에서도 인턴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워싱턴 DC 정부에서 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찾고 있다는데 저보고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제 배경을 볼 때 그쪽 업무와 딱 맞을 것 같다면서요. 사실 저는 인턴 생활을 마치면 미시간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신학 공부를 한 뒤 선교사로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별 큰 기대 없이 DC 정부에 지원했습니다.
초 씨는 하지만 면접을 본 후 사흘 만에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o they called me and then I just said, can you give me time to think about it? And then I called some of my friends.
DC 정부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저를 후원하시던 분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DC로 가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당시에 넥타이 매는 법도 몰랐거든요. 변변한 정장 한 벌 없었고요. 그런 사정을 아셨던 그 후원자분이 저를 고급 옷가게에 데려가�셔서는 무려 4천 달러어치 양복과 넥타이를 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제 석사하기도 했고 넥타이도 멜 수 있으니까 DC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백인 사업가인 이 후원자는 출 씨의 대학 학비를 대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출 씨는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은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One was my foster dad. Was my high school principal later on became superintendent of the district.
첫 번째 분은 저의 양아버지가 되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두 번째 분은 저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를 신사로 만들어주신 사업가시고요. 마지막 한 분은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건강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없었는데 제가 아플 때마다 이분께 전화를 하면 무슨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 덕에 미시간에서 7년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은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는 초일 씨.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초일 씨는 2008년 워싱턴 DC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DC 정부에서 사회복지사이자 청소년 상담 지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이 좋은 직장을 갖도록 상담과 연구 등을 진행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도와주는 겁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험난한 청소년기를 보낸 초일 씨. 상담을 받는 아이들은 초일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I don't even talk much about one youth shocked me because he went and googled me.
전 아이들에게 제 개인사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인터넷에서 저를 검색해봤다면서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초일 선생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군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저를 도왔다고요. 저는 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향해 마음을 열라고 조언합니다.
초일 씨 이야기는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에게만 감동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초일 씨의 인생 여정이 실제로 영화로 제작돼 많은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This is called ice. This is what winter in America feels like.
Our names are on that list.
2014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The Good Lie.
Yes, hello,
좋은 Scary. 거짓말.
Pick up who? I'm just supposed to help them find jobs.
You must be the guys from Somalia, Senegal,
Sudan.
Did your luggage come down the chute?
Great.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 리즈 위터스푼이 난민 소년들을 돕는 역할로 나오는 이 영화는 남수단 로스트보이 3명의 미국 정착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인공 소년의 모델이 바로 초일 씨라고 합니다.
Such as lions.
No, there's no lions here. You're safe.
So the good lie is based on true story, our story. When
the good lie는 저와 제 형제들의 실제 경험을 담은 영화입니다. 지난 2003년 작가와 영화 제작사들과의 첫 만남에 저도 참석했는데요. 영화 구상에서 실제로 제작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할리우드적인 요소가 담겨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정서적인 부분까지 아주 잘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초일 씨는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로스트 보이를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So today when we talk of the lost boy, really we are not talking about my story. It's just like a former lost boy.
저는 로스트 보이였던 사람이지만 아직도 로스트보이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했을 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내부 난민이 4만 명에 달합니다. 내전이 계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로스트보이, 로스트걸들이 생겨난 거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전히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남수단뿐 아니라 시리아와 소말리아, 북한 등 수많은 난민 어린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미국이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손 모지스 초이 씨의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이 씨의 또 다른 꿈이었던 기독교 목사가 된 초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Speak Easy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이거 어때?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별로인 것 같기도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이런 표현은 자기 감정을 잘 모르겠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at restaurant. The food is so good, but the service is terrible. 저 레스토랑 어떤지 잘 모르겠어.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별로... I have mixed feelings about him. I really like him, but he never texts me back.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 난 좋은데 문자라면 답장을 안 한단 말이지.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I have mixed feelings. 오늘은 mixed feeling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해마다 11월 국제사회는 세계 언론인 보호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언론인들은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 등을 파헤치느라 종종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 국제적인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와 선전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헤더 노우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인들의 이 같은 노력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잘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전 세계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은 직업적 사명 때문에 종종 자신들을 침묵시키려는 위협에 직면하곤 합니다. 시리아에서 분쟁을 취재하는 현지 언론인들은 물론 해외 언론인이 빈번하게 공격받고 살해당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와 사실을 전하는 언론 매체를 폐쇄했습니다. 또 올해 초 시위에 나선 언론인들을 탄압하고 물리적 해를 가한 보안군과 무장단체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언론 종사자들이 협박이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단에서도 정부가 언론인들을 협박 체포하고 우간다에서도 보안군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하며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한 라디오 방송사들이 폐쇄당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남수단에서는 언론인들을 학대한 정부 인사와 경찰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3년 연속 언론인 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악의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저명 언론인 살해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언론인이나 독립 언론기관을 공격하는 가해자에 대해 미미한 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사법제도를 악용해 독립 언론을 옥죄려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공격 사건 대부분이 미제 상태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제사회와 함께 이 같은 언론인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면책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해외에서 자유롭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언론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며 위협과 협박, 폭력을 통해 자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